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365개가 나와요. 딱 365개.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 하고 말씀을 보니까 하기도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가 보기도 하더라 뭐 이렇게 거기도 그 기도도 다 합쳐가지고 365개입니다. 근데 기도하라 이 말씀 굉장히 많죠. 제가 몇 가지 뽑아보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강조를 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기도인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흡족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아멘 하신 분은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고요. 자, 이렇게 흡족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 사실 명령 중에서, 사실 이 기도 명령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개인이 원하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만 해도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언젠가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을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계속 입을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인가?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다 접어야 됩니다. 오로지 이것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주 일이 발생하면은 또 기도하고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은 또 기도하고 그래서 자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보통 신학교 들어가면 이분은 다 압니다. 찰스 하치 목사님. 이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어린 시절부터 나는 받는 것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버릇이 있었다. 책이나 장난감을 잃어버리면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길을 걸을 때나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놀 때나 공부할 때나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했다. 무슨 정해진 규율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었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고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싫어하지 않으시는 존재로 다가왔다. 그분이 참새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나는 새들처럼 명랑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제잘거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찰사치는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들을 돌보시는 그 새들이 얼마나 잘 지적입니까? 제가 칼럼에 이번에 새에 관해서 지난 월요일날 산에 갔다가 새에 관해서 칼럼을 썼는데요. 어제 또 어느 권사님이 그 칼럼을 보고 또 교회 오셔서 주부를 보시고 또 권사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놀고 있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제 카톡에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새들을 보면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 제잘거리죠. 제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치가 알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제잘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주식에다가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주식이 땅에 훅 떨어지는 바람에 자신의 몸을 용광로에 던져서 죽었던 그 기사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자나깨나 그쪽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그 주식. 잠자리에 누워도 그 생각,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 하루 종일 살면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그 생각만 했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말도 바뀌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겠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면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면은 호흡을 하면서 딱 15초만 참고 있으면은 이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쏙 하고 내려온대요. 이렇게 쏙 하고 내려온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분노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5초, 예, 15초만 딱 참고 있으면은 이게 차분하게 내려오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지겠죠. 하나님과 벗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살게 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고향이 보고 싶습니다.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 75세까지 살았던 고향인데 그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향 생각이 절로 났을 겁니다. 주님, 저 고향 가고 싶고 고향 보고 싶습니다. 친척 친구들도 보고 싶습니다. 저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네가 돌아갈 고향 내가 따로 준비해 놓은 거 있어. 이 하늘에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고향이 있어. 하나님, 제가 홀로 되어서 외롭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서로 감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곳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서 늘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늘 주님과 아브라함은 주고받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주님, 우리 이곳에 와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푸른 초장을 준비를 해줄 테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 죄악된 도시의 풍성함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 속에 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죠. 사실 여러분, 친구와 관계에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그 친한 친구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에게는. 그렇지 않은 친구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죠. 자기의 감정을 숨깁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사실은 이래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들, 이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이면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감정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기쁘다, 내가 때로는 슬프다, 내가 때로는 아프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늘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왜 잘 살지 못합니까?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습관화되지 않아서 늘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와 같은 글을 썼는데요. 자, 이것의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내가 몇 번 하는 걸 보면 그 일을 해낸다라는 거죠.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네? 양심. 네, 또. 센스가 있는 분들은요. 예.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습관 맞습니다. 네. 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습관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를 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문장을 낼 때는요, 앞에 힌트를 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습관입니다. 이 습관 잘 들이면은 세상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습관 잘못 들이면은 나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이 습관이 나를, 지금의 나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요, 그동안의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반복되어 온 습관의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하지만은 얼마 후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매일 습관이 나를 반복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습관이 나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이 습관이 모여가지고 내 성품이 되는 것이고 그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답이 나왔죠. 답은 바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면은 그러면은 이 습관은 좋지 못한 습관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겠죠. 기도 생활에 우리가 확실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울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할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앉아서 졸고 있든지 앉아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만은 조그만 것 하나라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을 해야 그래야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도 형성할 수 있고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선물은 맞습니다만은 구원 이후에 성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느냐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만은 성화는 절대로 그냥 선물로 주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정말로 보배로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구원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맞는 삶의 습관을 우리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별 다른 노력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은 임신 전과 그 후는 달라집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만 읽으려고 하고 왜냐하면은 아이에게 이 새로운 생명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알아서 해주시는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기일 때는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기일 때는요. 그래도 아기 때도 배가 고프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해주는 거죠. 그래도 아기 때는 거의 다 해준다고 볼 수 있고 크고 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땀과 수고와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할 때에 운동선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권투선수로 비유를 했고요. 군사로 또 농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잘 될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애를 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목표를 잡으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이곳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홀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러니 우리가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대충대충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 에너지와 시간, 물질을 투자를 하기로 딱 작정을 한다면은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가정도 바뀌어지고 교회도 우리나라도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연단하라. 무엇을 위해서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훈련시키고 땀을 흘리고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라 그 말씀이죠. 육체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푸시업을 합니다. 좀 많이 합니다. 이 푸시업을 하니까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하니까 가슴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를.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육체 연단도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유익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훈련은 모든 일들에 직장 일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관계를 하는데 모든 것에 전부 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경건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성도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약속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어떤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죠? 정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토요일 새벽에 초등학교 학생이 나왔어요. 기도받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한 3주 연속 계속해서 나와서 앞에 나와서 뭐 기도를 받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지? 잠 오지 않아? 잠이 와요. 집에서 나오는 거 좋아하시러?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 엄마가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엄마가 가자고 한다고 잠자고 싶은 거를 내려놓고 일어나서 나오는 거 그 노력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전주에는요 또 다른 초등학교 학생 남자애가 또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야, 어떻게 나왔니? 예. 제가 엄마 깨워서 나왔어요. 엄마를 깨워서 나왔대요. 엄마를 깨워서. 우리 머리에 수술했던 그 친구입니다. 한준이. 한준이가 나왔어요. 한준이가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저녁에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잤대요. 그대로 입고 새벽에 오기 위해서. 그리고는 엄마는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엄마를 깨워서 새벽 예배 가자고.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 엄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일어나서, 애가 일어나서 엄마 새벽 예배 가서 깨웠더니 그냥 자 그러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태워가지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엄마 대단합니다. 사실 한준이가 더 대단하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근데 이 목표는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은 기도를 습관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울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습관화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기도의 목표. 그러니까 좋을 때만 기도하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습관화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께서는 여유로울 때도 기도하셨고 피곤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기쁠 때도 기도하셨고 정말로 괴롭고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목표는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의 기도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그냥 그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루에 시간을 얼마를 들려서 기도할 것인가? 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을 얼마를 할애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얼마를 투자를 하십니까? 조명래 군사님,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투자를 얼마를 하시는지 답을 해주시면은 30분에서 1시간요. 예. 표준입니다. 표준. 왜 제가 표준이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막 지쳐서 잠이 막 오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기도의 시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시간을 한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꼭 한 시간을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은 앉아 있어야,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던져주는 유혹, 그 사탄의 시험, 여기에 패배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시간. 목사님, 한 시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협을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하십시오. 나누어서. 한 시간 딱 앉아서 하기가 힘들면은 나누어서 오전에 그리고 저기 점심때 그리고 저녁에 이와 같이, 아니면 길 걸어가면서 하시든지 어쨌든 한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할 것입니까? 그 장소까지 좀 정해놓는 게 좋은데요. 똑같은 장소를 정해도 괜찮고 조용한 장소를 택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딱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만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집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열려지는 창문, 그 앞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이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세 번 기도했습니다. 세 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감사 기도였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집이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 기도했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기도를 주로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는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일단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새벽 이른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감람산이라든지 한적한 곳이라든지 이와 같은 장소들로 우리가 갈 수 없을 때에 그와 같은 장소와 유사한 장소를 한 장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쉽게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게 뭐냐면은 은밀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그래서 골방을 말씀을 하셨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하루에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중요한데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즉 은밀한 장소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시간은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 잔 웨슬리 유명한 분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한 그런 분인데요. 네, 이 잔 웨슬리가 있기까지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 수산나가 방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방문에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딱 걸어 잠궜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수산나로 인해서 잔 웨슬리가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계시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비전관에 보면은 2층에 기도실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2층에 보면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실을 매일 이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매일 딱 그 시간이 되면은 그곳에 오셔가지고 문을 딱 잠금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면서 계속 문을 확인을 합니다. 권사님 여기 계시는구나. 매일 오시는 거 제가 확인을 하죠. 근데 토요일에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문을 탁 잠그고 들어가셔서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사님이 혹시 캄캄한데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두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권사님 제가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크게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교회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녁에 본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정말 장소 활용을 잘 하시는 겁니다. 저녁에 그 시간대와 이 장소 이렇게 이런 이제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습관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습관. 이 습자가 익힐 습자고 관자가 버릇 관자입니다. 버릇. 그러니까 이 익힐 습, 이 한자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습관. 예. 습관에 보시면은 그 습 조금 크게 습자만 해줄 수 있나요? 깃우 습자가 예. 저 습자가 변이 왼쪽에는 저 변이 깃우자입니다. 깃우. 그리고 그 옆에 흰백. 흰백 이게 합쳐진 말이죠. 근데 저 깃이 뭐냐면은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겁니다. 새의 날개. 예. 감사합니다. 크게 해 주셔서. 저 위쪽에는 저게요. 그 깃, 새의 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저게 흰백입니다. 흰백. 근데 저 흰백은요. 원래 위에 일백백. 그 일백을 나타내는 이 일자가 한 개 더 있었죠. 그 밑에 그 일자를 떼어버리고 나니까 밑에 99가 남은 거예요. 저게 백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어떤 의미,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새가,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 99번이나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은 새가 날기 위해서,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 99번이나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그래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습자, 한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반복된 훈련만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습관이든지 우리 몸에 저것이 배이려면은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힘들어도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새벽에 4시 20분 정도가 되면 눈이 탁 떠집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가니까 그 시간에 제가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4시 20분 정도 되면 눈이 확 떠져요. 이렇게. 목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4시 20분에 눈이 확 떠져도 에라 하고 또 눈 감고 잡니다. 목요일은 제가 그럽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목요일. 내 습관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도 그 시간 눈이 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작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은 몇 분이라고요? 한 시간. 근데 사실 여러분 한 시간 처음부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할 겁니까? 김영자 권사님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골방에서. 아니 권사님의 하실 장소 어디서 하실 겁니까? 골방. 댁에 있는 골방에서. 예, 권사님은 골방에서 하실 겁니다. 예, 몇 시간 하실 겁니까? 한 시간 하실 겁니다. 예. 자,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작정을 하십시오. 이 작정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작정을 하지 않으면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분은 거의 못합니다. 그러나 작정을 딱 해놓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죠.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셨고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철야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딱 앉으시면은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주기도문 하셔도 되고 사도신경 외우셔도 됩니다. 안 되면 찬송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기도가 정 안 되면 주여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또 아버지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이상현 집사님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또 아버지 예 요것만 하셔도 돼요. 아버지 아버지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딸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 제가 들으면서 막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저를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저게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요. 그게 간절해 아버지 아버지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일단 한 시간 기도하겠다라고 작정을 딱 하시면은 주여만 한 시간 하셔도 되고 아버지만 한 시간 하셔도 됩니다.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물도 드시고 감격도 드시고 기도의 소리도 드시고 마음속에서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거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가지고 좀 기도해다오 그럽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해다오. 때로는 선교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쨌든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아하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딱 가지고 나면은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했는데 이 기도 시간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벗이야 딱 너는 내 벗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도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재림하실 거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습관을 형성하시고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에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일단 기도를 진한 기도를 시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